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하기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십계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지금도 지켜져야 되는 법이긴 하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도의 수준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도 조금은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여서 좀 그렇게 감동이지 않은 부분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조문에 담겨져 있는 법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법조문에 항상 법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법을 세웠는가? 라는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어떤 법들이 이제는 제정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국가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청탁원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목들에 대해서 고칠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정신들이 그 법조문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세워지는 정신이 뭐냐? 우리가 옛날 같은 식의 조문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조문에 담기는 정신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맨 먼저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4계명, 그리고 삶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십계명,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이 세 부분을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좀 뭉뚱그려서 세 가지로 나눠 있지만 하나로 뭉쳐보면요, 하나는 뭘 하지 말고 뭘 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냥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아, 기독교 믿으라는 거구나. 불교 가지 말고 힌두교 가지 말고 기독교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종교만 믿으시죠? 제가 요즘에 많이 봤으면 4대 종교 중에 여러 개를 다니시는 분은 제가 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문을 읽으면 대부분은 아, 나 이건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좀 자세히 봅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법 조문에 담겨있는 법 정신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뭐로 표현해요? 본문에 보시면 나를 위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좀 더 깊이 봅시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되게 몰입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 왜 나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뭘 해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한테 깊이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쵸?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뭐 어떤 내면의 문제라고 깊이 나에게 몰입해요. 그럼 어느 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인생의 정답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나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앞길을 열어주는 것, 내 생존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답처럼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무엇을 무시하고, 뭐가 정말 맞는지 진리를 무시하고, 지금 나에게 좋은 게 곧 뭐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게 곧 진리다? 라는 식의 발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상숭배의 첫 번째, 나를 위해입니다. 나에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근데 우상숭배 첫 번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타종교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까? 나에게 좋게 하는 것이 곧 진리다. 뭐 많이 얘기할 필요 없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만족하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게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위해가 되고. 두 번째는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대한 고민을 깊게 해보니까 아,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내가 여유를 가지면 다른 표현은 이것 때문에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생각나고 그랬어요. 내가 여유, 그러니까 물질적 내가 돈을 좀 가지면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좀 있으면 그러면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준, 진리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내가 권력을 좀 가지면, 내가 성공하면, 그쵸? 내가 명예, 내 야망, 내가 좀 성공해서 내가 권력을 좀 가지면, 그러면 내가 건강한 가정을 좀,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내가 새해 대응도 좀 다니고 자유롭게 살면,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세워요? 내 손으로 만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된 이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세 번째 성경에서 망령되게 여호와 이름을 일컫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그 모세가 없어진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여호와 섬기지 말고 우리 금송아지 섬기자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죠. 이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 선언하지 않고. 그렇죠?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금은 영원함 그리고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풍요로 나한테 함께 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게. 아,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뭘까라고 내가 고민해봤더니 그게 돈이 많아지는 게 나를 정말 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돈을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종교를 접근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 교리적으로는 금송아지 믿는 사람들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조직종교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출발이 진리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게 뭔지에서 고민을 하고 그 정답을 자기가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합쳐서 우상숭배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인생의 방향성이, 네 인생의 추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사람들이 종교에 접근하고 인생에 접근하고 세상에 접근하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 이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짜 정답을 인생의 정답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인생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종교에 대한 부분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내적 패턴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한 여호와로라라고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구했다는 게 이미 앞에서 앞장에서 여러분들 강의하셨던 거 이집트에서 구하는 장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장면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열 번째 유월절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이집트에서 구해낸 여호와로라고 표현할 때 예민한 사건을 표현한 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시죠?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질투한다는 게. 나는 네 여자친구인데 너는 쟤도 여자친구고 쟤도 여자친구고 나는 네 여자친구 세 명 중에 한 명이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여자친구는 나만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독점이고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진리와 사랑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된다?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유일한 기준. 아, 하나님이 때로 기준일 때도 있고, 내 욕심도 기준이고, 세상 풍속도 기준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사랑이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근데 삼는데 그 다음에 억지로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나에게 동화되어야 되는 거죠. 동의 정도가 아니라 동화. 사랑한다는 거. 아, 그게 정말 이 기준이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아요. 난 사랑해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기준이 내 인격에 젖어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그 기준이 내 인격에 젖어들게 하고 성별아 무슨 뜻이에요? 그 기준이 내 생활에 행동되게 해야 된다. 내 삶의 현장에 행동되게 해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 2, 3 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켜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 취업, 내 결혼, 내 직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생각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나와요? 아 그래, 저 직장에 들어가면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돈이 되면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면 뭐 내가 뭔가 이루어내면 권력을 잡으면 명예를 얻으면 이러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라고 나를 깊이 생각하다가 나를 위해를 생각하다가 저러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를 위한 좋은 대안을 찾고 그것을 이루고자 뛰어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게 인생에 대한 가짜 해석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뢰가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고 무엇이 맞는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정말 무엇이 맞는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진리를 알아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을 추구해서 그것을 깨달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나에게 억압이 아니라 어떻게 내 인격에 젖어들게 하고 삶에 젖어들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알고 그 기준이 되어 깊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게 채워 인격과 생활에 젖어들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개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오케이? 우상숭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건 그건 인생에 대한 좋은 태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건 인생에 대한 가짜 정답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기준으로 삼아도 그 기준이 나를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격에 젖어들게 하고 삶에 행동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한테 임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첫 번째 삶에 대한 정답입니다. 나를 위해 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삶에 젖어들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사계명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잠깐 판서를 할게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맨 먼저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일을 멈춘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안식일은 7일째 안식하지 않은 날이잖아요. 그쵸? 일을 멈춘다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써놓고 얘기를 시작해보죠. 여러분, 일을 멈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멈춘다는 것이. 사람은요, 노동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쵸?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노동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노동해서 먹을 걸 만들죠. 열심히, 낚시해서 또 먹을 걸 만들죠. 그쵸? 노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짓고요. 그쵸? 이게 노동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노동은 내 인생의 창조성을 상징을 해요. 노동이 되게 좋은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계가 내가 사는 세계는 불안한 곳이야. 그래서 내 노동으로 내 삶을 지켜내야 돼. 지킴이 노동이죠. 그렇죠? 거꾸로 썼는데 세계는 되게 불안한 곳이어서 내 노동으로 내 삶을 지켜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노동을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못 멈춰요. 왜요? 세상은 되게 불안한 곳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면 곧장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노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다시 그러면 세계를 불안한 곳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정해요. 창조를 믿는 거죠. 창조를 믿는 것은 그러면 내 노동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참여의 노동이죠. 참여 노동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하고 달은 달의 역할을 하고 짐승들은 짐승의 역할을 하고 바람은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 역할을 함으로 이 세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참여의 노동이에요. 그럼 불안의 노동과 되게 지킴의 노동과 되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나를 막 세상을 막 무너져내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큰일 나요. 그럼 내가 막 움직여서 그 세상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뭐 엔진이야. 내가 멈추면 세상은 나를 공격할 거야. 세상이 멈춰버릴 거야. 내 인생에 큰일 날 거야. 이렇단 말이에요. 못 멈추죠. 근데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나도 그 역할을 참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멈출 수 있어요. 때에 맞게. 아예 멈추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왜요? 내가 멈춘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이제 내가 쉴 때가 돼서 쉬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역할하고 다른 세상이 그 역할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멈춰도 그들이 날 지킬 것이고 그들이 멈추는 동안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불안이 없죠.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불안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불안으로 작용이 아니라 누림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멈춘다는 의미는요, 사실은 내가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를 멈춘다고 하는 거에서 창조를 인정한다는 건데 그것이 좀 더 적용적으로 하면 내가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거기에 참여의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참여의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누리는 거야 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내가 뭘 대하는 자세예요? 내가 노동, 다른 편으로 세상, 사회를 대하는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계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앞부분에 얘기하고 사람에 대한 것을 뒷부분에 얘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되게 많은 시간은 일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일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일을 멈추는 순간 나는 죽어 라고 하면 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이 십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어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부러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식이 있는 사람과 안식이 없는 사람 얘기했어요. 일을 멈추는 걸 안식이라고 표현했죠. 안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 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얘기했죠. 두려움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두려움 판사님도 보여요? 두려움으로 출발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요 두렵잖아요. 아, 무서워. 빨리 내가 가만 멈추면 큰일 날 거야 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요?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축적을 하고 싶잖아요. 두렵지 않은 정도의 충분한 축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은 욕심으로 갑니다. 욕심은 뭘로 가요? 이기심으로 가죠. 그렇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돌아봅니까? 그렇죠? 내가 죽겠는데 누굴 돌아봐요? 세상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고 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안식이 없는 삶이고 세상에 세상의 일부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올라서거나 세상을 소비하려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 굉장히 큰 문제죠. 두 번째, 안식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안식이 있는 삶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아니죠. 어디 갔어?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참여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명으로 출발해요. 그렇죠? 내 역할이 뭐구나? 라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전체 세계 속에서 김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콜링이라는 또 노동의 콜링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부르셔서 나를 이런 역할로 쓰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일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고 싶어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건데 나는 이 역할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명을 인식합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일하고 그 결과에서 어떻게 해요? 자족하죠. 내가 사명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보상들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변이 주신 것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자족해요. 세 번째, 그리고 자족하고 내가 사명과 자족으로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 자체를 누리죠. 이 자연도 누리고요. 내 인생도 누리고요. 내 사람도 누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40대에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걸 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있으면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위에 사람은 누림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아랫사람은 위에 사람은 축적이 있지만 누림이 없고 그냥 아랫사람이 진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안식의 삶을 타는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겸손과 성실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만족하고 이렇게 자족하고 누리는 이렇게 버벅거리지? 누리는 것들. 아까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김범촌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저는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요. 제가 나무의 숨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강의도 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고요, 설교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보람을 느끼죠. 내 역할을 잘하면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보람을 느끼고 그 끝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해서 저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그리고 사랑받고 선량한 영향들을 미치고, 이렇게 내가 사무성을 갖추면서 내 주어진 사명을 하는 것들 통해서 돌아온 것들을 자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죠. 아, 한국교회, 세계교회, 혹은 민족공동체,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세계 속에서 나는 이 역할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통해서 받는 것들을 또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 자체를 누리고요, 삶을 누리고요, 세상을 누리고요, 사람을 누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아져 가는데 내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람 또한 같이 누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큰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안식의 삶이 되는 거고, 되게 많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된, 멈추면 큰일 난다, 더 많이 모아보자, 나만 생각하고 달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아까 왔다 갔다 얘기했지만 정리해봅시다. 두 번째 섹션이죠.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제일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즘에 취업이 어려워요, 결혼이 어려워요, 뭐 3포시대요, 5포시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저도 힘들다는 거 100% 이해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나는 힘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미친 듯이 열심히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모아보려고 다른 사람 볼 여유 없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갱신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석기시대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오케이? 우리 그걸 좀 정직하게 이해하자고. 일제시대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80년대 좀 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 부러워요? 많이 부러워요? 80년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좋은 시대도 있지만 되게 많은 시기가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이스라엘도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근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달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는 그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게 꼭 전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 하나를 꾸리는 걸 수도 있고 애 한 명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 무슨 특별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하고 그러면 그 사명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자족할 만큼의 것들이 주어져요. 저도 엄청난 교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한단 말이에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자족할 것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자족과 함께 또 뭐가 와요? 내가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누리게 되는 누림이 나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전반부에 자세를 살면 왜 사는지 모르겠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세상 거지 같은 거고 정그리고 항상 이런 소리예요. 후반부에 삶을 살잖아요. 그럼 가진 게 많지 않고 그럴지 몰라도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내게 주어진 게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고 성공적인 일을 한다고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농사 짓고 살아도요, 이걸 느끼면서 농사 짓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요, 못 느끼면서 농사 짓고 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목축을 해도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사명과 누림을 경험하고 목축을 했던 사람이 있고요, 양 몇 마리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들려요? 이렇게 주말주말 하면? 양 몇 마리 더 갖고 있지만, 그것을 못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30분 정도, 3, 40분 정도가 강의 집중이 최고여서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심들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5계명에서 10계명 가졌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하지 말라 위주로 기억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탐심을 버리라 라는 이 두 계명이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핵심 계명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탐심.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법정신이 있다고 했었어요. 죄송해요. 부모를 공부하는 효의 현상은요, 동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나가면 부모를 공부하는 것 핵심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성한 생명체로 서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주어진 존재예요. 보시면 잘 안 되네. 주어진 존재. 무슨 뜻이에요? 정말 작은 아이로 태어난 나를 부모가 이렇게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존재할 수 없었는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란 거예요. 내가 생명도 받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난 모든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라는 존재가 나는 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예요. 난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두 가지 적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와 나눔이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거예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맙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다 전부라고까지 아직 신한 고백이 안 돼요. 대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대부분의 것이 받은 감사가 있으니까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눌 마음이 생기죠. 내가 부모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경에서 족보대로 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누가 보면서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나누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거에 대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자에 나누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져요? 나눔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나눔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얘도 아버지부터 이 사람도 아버지부터 온 존재고 나도 아버지부터 온 존재면 얘랑 나랑 누구예요? 어떤 관계? 형제죠. 형제. 그렇죠? 형제는 뭐예요? 연대감이죠. 형제는 서로 동일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 저와 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건 없어요. 형이 나를 낳은 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동일시 되죠. 연대감을 갖죠. 그렇죠? 연대감과 뭘 가져요? 사랑을 갖죠. 그렇죠? 연대감과 사랑을 갖죠. 그렇죠? 왜요? 같은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거의 이상한 존재잖아요. 연대감, 형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그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되게 닭살스럽지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랑 쓰는 표현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는 표현이어서 요즘엔 전국을 안 쓰는데 하여튼 인류애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고 모든 사람이 나의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대감과 사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담배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나누는 사람. 아가페적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 반대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탐심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내가 주어진 존재로 나를 규정하는 거 아니죠? 나를 뭘로 규정하는 거예요? 나를 욕망이고 욕망의 존재로 나를 규정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존재예요. 여기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걸 인간에 대한 정의로 쓰죠. 그렇죠? 나는 누구야? 나는 내 욕망이고 나. 동일시하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뭘 원하니? 네가 뭘 추구하니? 다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욕망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죠.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을 동일시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져요? 감사와 나눔이 있어요? 아니죠. 소유에 대한 추구가죠. 그렇죠? 내가 이웃이 갖고 있는 아내나 뭐 집이나 말이나 뭐나 소유에 대한 추구.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감이 있어요? 아니죠. 적대감이나 단절감이 있죠.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죠. 저걸 얘는 그냥 경쟁자. 난 저걸 갖고 싶은데 이거를 내 이웃이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고 내가 이걸 뺏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대감이 아니라 적대감이 되죠. 감사함이 아니라 소유와 집착이 되죠.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해서 달라져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주어진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감사와 나눔의 태도와 연대감의 이결 갖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내 욕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물리치려고 하느냐에 대한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좀 예 같은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예요? 이미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강의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갖고 강의하세요.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친구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렇게 해석하니까, 야, 법조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성경에서. 성경에 법조문 적혀있는 거냐, 법정신 적혀있는 거지 라고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 살인은 사랑이 사람을 평가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아, 쟤는 안 돼. 쟤는 이런 애야. 쟤는 저런 애야. 그러면 살아있는 건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건 오늘 그렇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인, 쟤는 이런 애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비평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와 비평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격에는 좀 내 이익을 취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소유에 대한 내가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로 바라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기대하는, 그렇죠? 이것이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래서 여기서 이 사례는,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사랑은 뭐다? 기대와 존중, 그렇죠? 생명을 기대하고 생명을. 근데 글자로 보내셔도 잘 안 보이겠죠? 두 번째, 가늠하지 말라는 뭐라고 했어요? 가늠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적 관계를 가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적 수단화를 가늠이라고 하죠. 상대방은 인격적으로 사랑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대상 물로만 내 욕망을 내 욕망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늠의 정신은 뭐예요? 수단화와 소비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성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저 사람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아,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되게 좋아, 저 사람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소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탐심이죠. 그렇죠? 그렇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예요? 이건 뭐 전형적인 거죠.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이죠? 그 반대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제 적용적인 개명에도 많이 나와있는 게 그 반대적인 정신이,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걸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고아와 밥을 돌보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나 뭐예요? 아,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걸 못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들을 돌려주려고 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와 보장, 그렇죠? 보호의 정신이고 평등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거짓 증거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가짜를 얘기하는 게 거짓 증거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가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는 뭐가 돼요? 당위적 인간관계, 목적적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인 거 하지 말라는 뭐가 담겨있어요? 내 이해관계대로 거짓을 유포하더라도 내게 유익할 대로, 상대방의 것도 나한테 취하려고, 상대방을 수단화해서 이익을 가져오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없이해서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탐심의 접근, 내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나의 이익의 자유, 세상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 내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기대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당위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맞는 대로, 그 당위적으로 맞은 대로 그들을 대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사람의 목적으로 대하는 것, 다른 표현은 사랑이죠. 그렇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어때요? 십계명에 십계명 별거 없네. 십계명 지키기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겠지만 여러분 그 뒤쪽에 기타 계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건 책을 좀 참조하시면 이 십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규례 뭐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가지게 하는 도둑질하지 말아의 정신과 좀 연결되어 있고요. 그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합시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그래 나는 교회 다니고 그쵸? 1계명 또 3계명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힌두 사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난 교회 다니고 4계명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나 일요일날 출근 안 해. 난 일요일날 시험이 있어도 안 본다. 뭐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내가 살인을 했나 간음을 했나 도덕질을 했나 뭐 그런 적 없고 남의 거 뺏은 적 없고 사람 죽인 적 없고 성적으로 방탕한 적 없고 부모님한테 특별히 나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십계명 중에 문제가 전혀 없죠. 십계명 이건 다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십계명의 정신을 봅시다. 십계명의 정신은 뭐예요? 첫 번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의 내 인격에 체화되게 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내 내면과 삶. 내 내면 내면과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진리로 내 안에 체화되는 내면이 되어야 된다가 첫 번째 이거죠. 내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서 그 진리가 내 진리를 깨달아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인격이 체화되고 내 생활의 원칙이 되는 거.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내 생활에서 내가 정글 같은 세상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된다. 이 거친 세상,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명을 알고 소명이 성실하는 거죠. 그렇죠? 성실하게 내 소명에 반응하고 거기에서 자족하고 그렇죠?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을 경험하는 거고 그렇죠? 자족하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삶을 누리고, 그렇죠? 그냥 내 인생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내 일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누려가는 이 자연과 이 시대와 이 살아있음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2계명이에요. 그리고 3계명이 뭐예요? 3계명이 내 욕망으로 나를 적용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빼앗고 더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그쵸? 인류의 다른 사람과의 형제를 가지고 세 번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류애를 갖는 것.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하고 소비하고 공격하고 내 이해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정당한 관계들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도들이죠. 그쵸?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세요. 여러분들과 이 십계명을 그래 십계명을 지켜야지. 요건 이렇게 하고 요런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인생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우리한테 사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라고 내가 고민한 다음에 이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고 싶어요? 순박하기라고 할 뻔했네.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렇잖아. 좀 세속적으로. 내가 야 나 큰일 나.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상 위기를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살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돼서 정신없이 열심히 맞게 살고 싶어요? 내가 좀 더 가져보자고 남들 신경 안 쓰고 쟨 저게 있는데 왜 난 저게 없지? 난 저것도 갖고 싶어.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내 안에 매몰돼서 살고 싶어요? 그치?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매몰이죠. 자기 매몰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어떻게든 내 욕망이 자기 매몰에서 살아가요. 자기 속에서 헤엄하죠. 죄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십계명은 여러분들 어깨에 지어진 의무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게 해석해주는 여러분들에게는 진리의 해석이지. 내 인생에 대한 해석. 오케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진리를 배워서 그것은 내 삶의 지침으로 되어있고 내 안에 체화되어서, 아, 인생이 이걸 내가 이거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함께 배워야 돼요. 그걸 채워야 돼요. 내 인격을 채워야 돼요. 알고 채워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안달복달한 게 아니야.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죠. 두 번째, 세상이 보여요. 세상 전체가 내 인생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거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보여요. 지금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누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내면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이 풍성하죠? 삶을 누리죠? 진리의 빛 가운데 명확하죠? 어둠에 잠겨있지 않죠? 내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의 빛이라는 내 자신이 밝아지고 세상을 밝히보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십계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 십계명이 맞군요. 인생은 정말 이 계명대로 사는 거니, 이게 인생에 대한 참 해석이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계명 반대 속에서 내 안에 매몰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 성막의 은혜, 은혜와 진리로 나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우리의 십계명 갖고 그려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길 바라요. 하지만 너무 설교처럼 흥분했지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누리시고 묵상 가운데로 삶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